출애굽기 93번 메시지 등대 두 번째. 등대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항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등대의 일반적인 개관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마디와 꽃봉오리를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등대는 밑판과 줄기와 세상의 가지들로 구성됩니다. 등대의 양쪽에 세 개의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각 쌍의 가지들 아래에 두 가지들을 줄기에 붙드는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가지마다 마디들과 꽃봉오리들과 더불어 살구꽃 송이의 형태와 같은 세 개의 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 잔이 두층, 마디 또는 꽃받침이라 부르는 바닥층, 즉 꽃송이의 잎으로 된 푸른 바닥과 실제로 꽃송이인 꽃이 이루는 머리의 꽃잎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닥층은 마디라고 부르고 머리층은 꽃봉오리라 부릅니다. 꽃받침과 꽃송이를 포함한 꽃 전체는 살구꽃송이와 같은 형상의 잔입니다. 등대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에 25개의 마디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각 가지마다 세 마디요, 각 쌍의 가지들을 붙드는 세 마디요, 등의 줄기 위에 네 마디를 합하여 25개가 있습니다. 각 쌍의 가지들을 붙드는 세 마디에는 꽃송이가 없으므로 등대에 모두 22개의 꽃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사상은 등대는 사실 꽃받침과 꽃송이가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등대 전체의 일반적인 개관을 본다면 그것이 사실 나무처럼 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등대는 성장의 사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이 구절들은 가지와 봉오리와 살구 꽃송이들을 말합니다. 꽃 피우는 것은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대가 자라는 나무라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로서 등대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지닙니다. 먼저 그것은 금나무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금등대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자라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금나무에 많은 살구 꽃송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표론에서 살구나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살구싹을 낸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등대의 살구꽃들은 그것이 부활 안에 있는 나무임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사망으로 인해 손상받거나 해를 입지 않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망은 부활 생명에 어떤 것을 하기에 무력합니다. 사망은 다른 형태의 생명,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에 모든 종류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생명만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 이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통과하여 결코 사망에 매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충만한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부활 생명입니다. 물론 등대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등대의 첫째 의미는 빛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빛은 등대의 꼭대기에 있고 이 비추는 빛 아래에 꽃송이들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장하는 어떤 것입니다. 각 쌍의 가지들 아래에 있는 꽃받침은 생명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이 가지들은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등대에서 우리는 빛의 비춤 아래 발생하는 생명의 가지냄을 봅니다. 생명은 빛과 더불어 빛과 꽃송이들을 냅니다. 이것은 빛이 사실 생명의 꽃핌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꽃필 때 빛이 비칩니다. 우리의 꽃핌은 우리의 빛비춤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자라지만 빛을 꽃피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등대에서 신성한 본성과 부활과 생명과 빛을 체험함을 보았습니다. 등대 위의 일곱 등불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등대에는 중요한 다섯 가지 신성한 본성, 부활, 생명, 그 영, 빛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에 계시는 이 다섯 가지 신성한 본성, 부활, 생명, 그 영, 빛에 있어서 등대와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 기이한 나무의 일부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금나무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나는 기쁨으로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신성한 본성과 생명과 그 영과 비추는 빛을 가진 이 나무의 일부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출애굽기 25장의 등대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의 등대는 그 영 안에 표현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우리는 재생산되고 증가된 등대를 봅니다.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4장의 두 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등대를 보지만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일곱 등대를 봅니다. 하나의 등대가 재생산되어 일곱 개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일곱 등대들은 교회입니다. 등대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부분인 까닭에 우리는 우리를 등대의 부분들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등대의 일부임을 증거할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또한 부활과 생명과 그 영과 비추는 빛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등대가 나무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실체가 아니며 생명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유기적이며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나무, 대, 즉 나무처럼 자라는 대입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고 가지를 내고 싹이 트고 꽃 피웁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꽃 피우는 것은 빛비춤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꽃 피우는 생명입니다. 사실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 그리스도의 빛비춤입니다.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등대의 두 방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첫째, 등대의 중심 줄기는 네 개의 꽃송이를 가지는 반면 각 가지는 단지 세 개의 꽃송이들을 지닙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수는 2 더하기 2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3 더하기 1 혹은 1 더하기 3으로 구성됩니다. 3이라는 수는 3일 하나님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실 3일 하나님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3이라는 수는 부활 안에 있는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수는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 생물과 내 바람을 봅니다. 그래서 숫자 4는 창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피조물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피조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살과 피와 뼈들이 있는 몸을 지니셨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의 요소들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임을 말합니다. 등대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숫자 4로 상징된 피조물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적하는 등대의 첫째 방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계된 등대의 둘째 방면은 심지입니다. 심지는 섬유, 주로 무명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대 위에 등불들이 켜질 때 심지는 기름으로 인해 탔습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들은 등불의 끝을 잘라야 했습니다. 즉 수처럼 탄 심지를 잘라 밝게 해야 했습니다. 심지의 숯 같은 부분을 불똥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또한 심지의 탄 부분을 자른다는 의미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은 불똥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을 말합니다. 불똥 집게들은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불똥 그릇들은 심지의 탄 부분을 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불의 끝을 자를 때 숯같이 탄 심지를 자르고 신선한 기름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은 등대를 돌보는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심지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등대의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는 신성 아닌 인성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가 수처럼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등대가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징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결코 수처럼 탄 심지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성만이 타게 되고 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을 깎아 다듬고 다룰 불똥 집게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지가 잘릴 필요가 결코 없으셨음을 압니다. 그분의 인생 안에는 결코 숯 같은 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숯처럼 되어 매일 심지가 잘리워져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주님의 깎아 다듬으심, 심지 자르심을 체험하는 가장 뛰어난 시간입니다. 나는 이 깎아 다듬으심이 내가 주님께 자백하고 나의 모든 결점들과 실패들과 약함과 그릇 행함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할 때 일어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상황을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잘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숯 같은 심지가 항상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결코 탄 심지를 내지 않지만 우리의 인성은 매일 탄 심지를 내어 매일매일 깎아 다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불똥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당신은 누가 이 깎아 다듬는 일, 심지 자르는 일을 시행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침에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동안 종종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탄 심지를 자르실 것입니다. 다른 때에 그분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장로나 성도들 중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심지를 자르고 그들을 깎아 다듬습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의 심지를 자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교통하는 도중 나로 인해 그들의 탄 심지가 잘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누구도 깎아 다듬으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고의가 아니게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어떤 형제는 교통 중에 내가 말한 것이 그의 아내와의 문제에 관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름, 이렇게 심지를 자른 것이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길고 수처럼 탄 심지를 두고 있으므로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숯 같은 심지는 빛을 내기보다 오히려 연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심지는 12인치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합당하고 적절하게 빛을 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심지를 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디들과 꽃봉오리들이 있는 등대 위에 살구꽃송이 형상의 네 잔들. 출애굽기 25장 34절은 등대에는 살구꽃송이 형상에 잔넥과 마디들과 꽃봉오리들이 있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마디들과 꽃봉오리들이 있는 등대의 중심 줄기 위에 살구꽃송이 형상을 한 네 잔들은 부활생명과 더불어 그분의 빛비춤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매 두 가지 아래에 한 마디. 35절은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마디가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마디가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마디가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마디가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마디는 꽃송이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들을 붙듭니다. 이것은 가지들이 벗어가기 위해 자라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가지들을 붙드는 마디나 꽃받침은 자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가지들은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성장과 벗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빛비춤을 위한 부활생명의 벗어감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빛비춤을 산출하기 위해 자람으로 말미암아 벗어가는 것입니다. 꽃송이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열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열매는 바로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생명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싹트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에베소서 5장을 비교한다면 이 열매가 비침을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그는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실 빛이 열매입니다. 성장과 발화와 꽃피움의 결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열매는 빛의 비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그부들이 우리로부터 비치는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열매가 산출될 때만이 그들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곧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경우를 예로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으며 벗어서 꽃 피우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라지 않고 육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접할 때 그녀는 마리아의 생활에서 열매를 봅니다. 이 열매는 빛입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그것이 열매이지만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이 열매는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마르다는 이 빛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비춤을 받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마리아 안에서 자라고 벗어가고 꽃피우는 빛의 열매로 인해 빛비춤을 받습니다. 종종 성도들은 교회의 집회들 가운데 빛비춤을 받습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이 빛비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들은 다소 조심성 없거나 온당치 않게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옷 입는 방식을 의식하게 되고 가려지고 싶어 합니다. 이 젊은 숙녀들이 만일 세상적인 오락 장소에 앉아 있다면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집회들 가운데 빛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 빛비춤을 보는 까닭에 집회 가운데 빛비춤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등대에서 우리는 가지 버둥과 꽃피움과 열매인 빛의 비춤을 봅니다. 등대와 그 마디들과 가지들이 모두 순금을 쳐서 만든 한 덩이임. 36절은 그 마디들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등대와 그 마디들과 가지들이 모두 정금으로 쳐서 만든 한 덩이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 실체 전체가 어떤 것도 더해짐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함을 상징합니다. 마드들과 가지들은 등대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등대의 일부, 정금으로 쳐서 만든 한 덩이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등대 안에 섞인 것이 전혀 없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섞임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신성한 본성을 통하여 정화될 때 우리는 빛을 얻습니다. 일곱 등잔.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 일곱을 두어 라고 말합니다. 일곱 등잔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인 하나님의 일곱 영과 어린 양의 일곱 눈을 상징합니다. 등대가 양쪽에 각각에 있는 세 개의 등잔을 통하여 앞을 비춤. 37절 후반부는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등대는 양쪽에 각각에 있는 세 개의 등잔을 통하여 등대 자체의 앞을 비춥니다. 등대의 양쪽은 서로를 향하여 비춥니다. 빛비춤은 등대의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것에 맞서서를 뜻합니다. 각 쪽에 있는 가지들을 통하여 등대는 그 자체에 맞서 빛을 발합니다. 등대의 각 쪽에 있는 세 개의 등잔은 중앙의 줄기를 마주보고 또한 서로 마주봅니다. 이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 간증을 나타내고 그 자체의 확증을 주는 부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비추는 신성한 빛은 그 자체에 대해 간증을 나타내고 그 자체의 확증을 줍니다. 등대의 일곱 등잔 가운데 오직 한 개, 중앙의 줄기에 있는 등잔만이 위로 비춥니다. 나머지 여섯 개는 중앙의 줄기를 향하여 비춥니다. 결국 일곱 등잔은 함께 한 빛으로 비춥니다. 그것들은 일곱 빛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빛을 비춥니다. 등대의 중앙 줄기를 목적으로 취하는 새상으로 된 여섯 가지들의 빛비춤. 등대의 중앙 줄기를 대상으로 취하는 새상으로 된 여섯 가지들의 빛비춤은 그리스도가 부활생명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빛비춤의 중심 대상임을 상징합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빛비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이 등잔들의 불을 밝힘. 우리는 등잔들의 불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등잔들의 불을 밝히는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으로 섬기고 빛비추는 부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수처럼 탄 심지들을 다듬기 위한 불똥 집게들과 불똥 접시들. 38절은 그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라고 말합니다. 수처럼 탄 심지들을 다듬기 위한 불똥 집게와 불똥 접시들은 부활 생명의 빛비춤이 밝고 순수할 수 있도록 낡고 수처럼 된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불똥 집게들은 사물과 사건들 뿐만 아니라 심지 자름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빛비춤이 밝고 순수할 수 있도록 수처럼 탄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그 심지가 잘려져야 합니다. 불똥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짐. 38절에 의하면 불똥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깎아 다듬는 것과 정화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가령 캐롤이라는 자매가 캐더린이라는 자매를 방문했다 합시다. 캐더린의 수처럼 탄 심지가 매우 길다는 것을 깨닫고 캐롤은 언짢아서 캐더린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심지의 다듬질은 신성한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까닭에 이 책망은 캐더린의 숲같은 심지를 깎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것을 길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캐롤이 그녀의 영을 사용하여 캐더린과 교통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앙망한다면 캐더린의 심지는 무의식 중에 비고의적으로 잘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캐롤은 신성한 본성에 따라 처신할 것이며 그 신성한 본성이 자르고 깨끗게 하고 정화시킵니다. 이것이 불똥집게와 불똥, 그릇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의 의미입니다. 등대와 그 모든 기구들이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짐. 39절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기구들과 함께 등대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란트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100파운드와 동일합니다. 그러한 무거운 단위, 무게의 완전하고 온전한 단위는 부활 안에서 신성한 빛을 비추는 등대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무게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서 등대는 법궤 근처 진설병상의 반대 위치에 있음. 등대는 성소 안에서 진설병상의 반대 위치에 법궤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에서 생명 공급을 체험하며 등대에서 생명의 빛비춤을 체험합니다. 상과 법궤에 대한 등대의 위치는 하나님의 간증인 그리스도의 경영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진리의 빛과 생명의 공급이 서로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기구의 제작과 진열에 있어서 등대는 분향단 앞에 옴. 성막의 기구의 제작과 진열에 있어서 등대는 분향단 앞에 옵니다. 37장에 의하면 분향단은 등대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40장에 의하면 분향단은 등대 다음에 진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빛이신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비춤이 우리를 달콤한 기도의 향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접촉 안으로 인도함을 상징합니다. 체험상 우리는 상에서 등대로 가며 등대에서 분향단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춤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빛비춤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기도 안으로 인도됩니다. 성막에 있는 세 층의 다른 빛. 바깥 뜰에 성막에는 세 층의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깥 뜰에 천연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바깥 뜰에는 아무런 덮개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빛은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과 별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천연적인 빛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들에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빛은 천연적입니다. 성소에 성소에 있는 빛은 등대의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빛은 부활 안에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상징합니다. 이 빛은 모든 인간적인 사상들과 관념들과 전망들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빛에 따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천연적인 철학, 문화, 배경, 교육, 견지에 따라 사물을 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조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에 있는 등대의 빛비춤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빛비춤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상이나 관념이나 견지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있는 빛은 가장 깊은 곳의 빛입니다. 바깥들에 있는 천연적인 빛은 바깥의 빛이고 성소에 있는 등대의 빛은 안의 빛이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은 가장 깊은 곳의 빛, 화의 덮개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의 빛입니다. 등대는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일곱 등자는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됨. 계시록 1장 20절과 4장 5절, 5장 6절에 의하면 결국 등대는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일곱 등자는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한 개의 등대가 계시록 1장에서 일곱 개의 등대로 재생산되었습니다. 오늘 괴들은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는 등대들이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곱 등잔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빛비추는 생명으로 살고 모든 지방교회가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실배로 강화된 영, 일곱 영인 성령을 소유할 것입니다.